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떡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연약한 그 육신의 생명을 입은 우리들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영혼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감당하는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힘차게 그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두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각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던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데살로니가서 이게 일곱 권인데요. 이 편지는 모두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여러 지역의 그 교회들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고린도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는 그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예, 고대 세계에서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 무역 도시로 이렇게 발달해서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다른 교회들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정성을 쏟은 그런 교회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아주 영혼으로 낳은 자식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렇게 있다가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떠납니다. 에베소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있던 고린도에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낮추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원래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제자들에게 붙이는 말인데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의 그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와 황홀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늘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만 갈구하는 그런 마음에는 이 사탄이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사탄이 통로로 삼는 게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고 또 일상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종교가 권력이 되는 과정에서 흔히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됐는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기에 대한 그런 교인들의 그런 조롱하는 말과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일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참된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한 교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바울을 막 심하게 모욕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아주 처참한 마음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아주 그곳에서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격정적인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편에 그 편지를 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때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다시 그 디도의 그 답장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갖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이게 고린도의 북쪽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어땠냐? 사람들에게 편지 전했냐?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난날의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은 바울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서로가 가졌던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좀 남는 게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먼저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었던 것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앞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심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편지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앞에 보냈던 그 편지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도 자기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꾸짖는 사람이나 또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애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옆집애가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우리는 꾸짖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애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막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애니까. 요즘 한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엎어져서 잠을 자고요. 꾸짖는 선생님이 없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아이 인생에 대한 큰 애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의 문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꾸짖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그냥 그 마음을 그 위로하고 또 뭐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흔히 전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미 꾸짖는 그런 메시지 듣기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절박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박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에덴 동산 이후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절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속자를 직접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미꽃으로 예쁘게 장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십자가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고 준엄한 칼날이 되어서 다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은 멀쩡한데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의 위선을 말씀의 빛 아래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엄하게 꾸짖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을 꾸짖지 않는 것은 거룩한 영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었던 것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좀 자존심 상해서 그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병든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삭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이런저런 일들로 늘 번잡합니다. 어지러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자꾸만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그 세상의 걱정 근심은 거짓말처럼 우리의 영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꾸짖음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꾸짖음을 귀한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그 영혼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꾸짖음이란 말이 목사의 잔소리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면 나의 현실을 꾸짖는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체험하고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큐티라고도 불러도 좋고 묵상이라고 해도 좋고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의 존재가 섰을 때 꾸짖음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칭찬 듣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첨꾼이 모여들고요. 또 위로만 찾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꾸짖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꾸짖는 일을 거절하지 않는 법입니다.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마도 더 이상 나를 꾸짖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아버지를 여길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천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동양에서 아버지를 잃는 것을 그 하늘이 무너진 것에 비유하는 이유는 하늘 같은 사랑으로 자식을 감싸주고 때때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에 비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바울 사도의 꾸짖음 덕분에 고린도 교인들은 새로운 삶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아픔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들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력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아주 정말 쿨하게 인정했어요. 흔쾌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사랑이 숨쉬는 교회로 변화된 겁니다. 더 생생하고, 더 사력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기보다는 되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노력 없이 저절로 찾아오는 그러한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나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는 그런 의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한 형제 자매들의 그런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 위에 희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선함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선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사력있고 더 인간적이고 더 공손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영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제는 정말 아주 작아진 목소리로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묵상하면서 불현듯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던 교회를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비단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닐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해야 하고 저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능력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 교회가 참회하며 고백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독일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선포하지 못했고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분노할 줄 모르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커녕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자족하는 종교는 쓸쓸한 신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의미, 시간의 의미, 사랑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잘 살자고, 내 몸 하나 건강하면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은 저에게 그걸 묻지 않으실 겁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 왔냐? 요즘 몸은 괜찮고? 그런 걸 저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거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숲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나비는 애벌레가 깨어난 거랍니다. 애벌레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번데기지만 거기에서 깨어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해서 그저 번데기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간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로룩스 교우 여러분, 삶이 힘겹도 힘겹더라도 나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화려해도, 조금 더 양보하면서 손해보며 살아도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는 날개가 돋아나고 우리는 자유의 새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복된 일이 없고 또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날개가 돋아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